김종배 시선 집중.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재현 리포터.
네, 어버이날 아침 공기는 청청하지만 꽤 쌀쌀하고요. 낮 동안에는 햇살이 좋아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의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다소 흐린 곳들이 있고 전남 제주도로는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차차 맑아지겠고요.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여러 정치 현안이 있는데요. 자, 지금 3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모셨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원내수석 부대표셨는데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뭐 일단은 아직 뭐 제가 하려고 했던 게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제가 좀 챙겨야 될 법들이 남아서 완전히 마음 놓고 쉬지 못하지만 예. 그래도 적어도 지난 주말에는 어린이날 맞아서 아이하고 잘 놀았습니다. 예.
그 전에는 원내 수석할 때 주말도 없었어요?
주말 없었죠. 그러니까 진짜? 상황실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항상 비상 대기하고 있는 네.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은 제일 많은 자리가 원내 수석이라고
제일 많이 많은 자리고요. 게다가 이번에 이제 5월 국회 때 핵심 법안으로 처리하기로 우리 당에서 정한 이태원 특별법이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 최수근 상병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내 수석을 하기 전부터 각 위원회 위원장급으로 법안들을 만들거나 조율해 왔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일도 따로 또 원내 수석 업무와 더해서 챙겨야 되다 보니까.
여쭤볼 게 그래서 많은데요. 네. 일단 이거부터 먼저 여쭙고 지금 민정수석을 임명을 했어요.
네네.
성격을 어떻게 그 파악을 하세요, 의원님?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저도 판단을 합니다. 처음에
사정기관 장악용이다.
네, 사정기관 장악용이다. 그리고 이제 각종 사법 리스크 대응용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장악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선은 대통령실은 고유하게 원래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권에다가 정보까지 더해지면 예. 사실상 공직들은 장악이 가능하죠. 특히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또 선후배 기수.
그러면 지금 법무부 산하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의 기능도 민정수석실로 옮겨간다고 보세요?
아니, 그런 것보다는 고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들 임명하거나 할 때 최종 결정은 대통령실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이죠.
그리고 인사 이동이나 이런 것도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이 오케이 해야 되는 거고.
검찰 인사안을 그쪽에서 그렇죠. 사실상 짤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더해서 이제 정보까지 장악하게 되면은 예. 실질적으로 뭐 사정기관들 장악하거나 이런 거는 쉽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네. 그 윤석열 대통령 계속 민심 창치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건 좀 정리가 필요한 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홍보 수석실 같은 경우도 언론 보도라든지 네. 뭐 이런 어떤 여론 시장에 있는 어떤 정보들은 취합을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그 현재 용산 직제에 따르면 시민 사회 수석실에서는 또 일반 민심 체크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률가 출신이 꼭 챙겨야 된다고는 그 민심은 어떤 민심입니까?
그러니까 그 직접 본인이 이제 그 소개를 하더라고요. 소개를 하면서도 본인 입으로 민심이란 단어 또 단어인데 정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정보란 단어를.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민심이라고는 표현하지만 핵심은 정보겠죠.
그러니까 이게 네. 사정기관에서 수집되는 그렇죠. 정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정기관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수집하는 정보가 뭔데요?
범죄 정보죠.
아, 그러니까 범죄 정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떤 민심 청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과거에도 이제 여러 동향 보고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 기관들이. 그런데 예, 예. 그런 동향 보고도 일반적인 민심이라기보다는 예. 주로 어떤 범죄나 사건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동향 보고들을 많이 올리는데.
예.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게 대통령실 차원에서 뭔가 캐비넷이 부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예. 주요 인물에 대한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아,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거죠.
그렇다.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그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네, 그렇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단도 2년 꽉 채웠고 네, 네. 이 인사부터 지금 핸들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원내 수석으로 일하시면서 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버전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따로 유튜브 진행을 하시죠.
아니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양수 원내수석이 엊그제 채널의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이른바 조건부 수용론을 제기를 했어요. 재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3개월 정도 시한을 둬서 공수처 수사를 먼저 하게 하고 그 시한 안에 그 수사가 완료가 되지 않으면 특검을 그 발동을 시키는 걸로 약속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원내 수석 부대표간은 이제 소통 협상 많이 하잖아요. 네. 혹시 테이블에 이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테이블에서 나온 적이 없고요.
없습니까?
그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저하고 이양수 수석이 협상을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협상을 마치고 나서 이제 협상 결과에 대해서 백브리핑을 할 때 기자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뒤에 이제 언론기관과 인터뷰하면서 두 번인가 세 번 그렇게 동일한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테이블 선상에 저하고 얘기하면서 올려놓으신 적은 없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자기 나온 건데 이게 그냥 원내 수석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질문드리는데 한 개인의 그러니까 개별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보기엔 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이양수 수석이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라도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겠죠. 지휘부 라인 안에.
지휘부에.
본인 독단으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용산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결과라고 보세요?
저는 뭐 그 정도는 됐으니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부담 없이.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건 이양수 원내수석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른 원외 인사가 얘기한 건데 추천권 같은 경우도 대한변협 이쪽으로 주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라든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대한변협에서 4명 추천해서 그중에 2명 고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원래
최종 추천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 추천.
그러니까 어차피 대한변협이 바스켓을 만들잖아요. 네. 거기 안에서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 그 얘기가 그 얘기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럼 아무튼 그러면 그 조건부 수용론의 핵심은 시한을 정한 다음에 시한을 못 맞추면 특검 발동 요거 같은데 민주당이 받을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테이블에 올린 적도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내에서 논의하거나 한 적은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개월 동안 공수처가 수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완전 열린 결론 아닙니까?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그럼 공수처 수사가 잘 됐다 안 됐다 판단을 또 누가 할 건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불확정한 조건에 매달아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상은 받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지금 공수처장이 새로 임명되는 단계예요. 지금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그럼 3개월 동안 이 새로운 공수처장이 뭐 진짜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불확정하고 불명확한 상태로 이 특검법을 몰아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건부 수용론을 제기하는 데는 정반대로 마냥 반대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고뇌의 흔적 묻어 있는 것이냐 이것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고뇌에서 이 제안이 나왔다고 봐요. 지금 이제 총리도 아직 인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꽉 막힌 이 전국을 어떻게든 풀기 위해서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쪽에서는. 그리고 좋으면 정말 최상을 가정해 보면 3개월의 시간을 벌어서 총리 인준이나 지금 뭔가 안 돌아가는 것들 해보고 3개월 후에 특검법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100점 만점이죠.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런 특검법 같이 굉장히 중요한 법을 완전히 불확정하고 불명확하고 불투명한 조건에 매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게 어제 그 민정수석실 그 설치하고도 연결이 되고 최상병 특검법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이시원 현 공직기강 비서관이 물러나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내정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자, 이시원 현 공직기강 비서관이 물러난다면 이 성격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뭐 꼬리 감추기예요.
그렇게 봐야죠.
제가 그때도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서 이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언제였냐면 이종섭 전 장관 갑자기 사임했을 때. 그때 제가 꼬리 감추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감을 앞두고. 국감을 앞두고 갑자기 국감에 나와서 국감을 책임져야 될 장관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거는 국감장이 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예, 좋든 싫든 그러면 국회가 가동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럼 업무보고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럼 운영위에 여러 비서관들, 수석들 쭉 나와야 됩니다. 노출이 돼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내놓고 싶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다.
그러니까 일단 꼬리 감추기라고 봐야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범위를 넓혀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랑 유재원 법무관리관도 이제 8월까지만은 이제 끝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인 신분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수사기관에 가서 공수처가 되든 나중에 특검이 되든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사실 그 이런 표현까지 써야 되면 통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건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했겠죠. 그런 부분은.
그래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가장 끔찍한 상황은 국회라는 거기에 이제 카메라도 수십 대 수백 대 들어올 테고 거기 앞에 세워서
그것 때문에.
질문을 받고 답을 하고.
근데 정반대로 과거 청와대 시절을 보면은 청와대 현직 직위가 유지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조사받는 일을 갑자기 피해야 된다. 그래서 소환 조사를 앞둔 경우에는 사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그 차원으로 이해할 여지는 없습니까?
아니 뭐 조사나 이런 거 받을 때 그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만두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유재원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도 22대 국회 계속 현직에 있으면 22대 국회 시작되잖아요. 안 나오겠습니까? 국방부 할 때?
불려 나와야죠.
예, 나와야죠. 나오면은 네. 뭐 묵비권 이런 거. 제가 봤을 때는 다 이게 다 꼬리 감추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이제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법사위원장 자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민주당이 맡아야 된다. 저희가 여러 차례 인터뷰했는데 거듭 확인되는 게 이건데 지금 그 당내에서
네.
법사위원장 적임자 투표가 한창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이런 투표가 진행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함합형 얘기인가요?
함합형 얘기.
의원님이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투표. 예.
아, 지지자들 사이에서. 네. 예. 만약에 맡으라면 맡으시겠어요?
뭐 맡으라면 맡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마 잘할 겁니다.
아니 본인 입으로.
왜냐하면 저는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7개월간 했어요.
아.
그때
아.
이제 군사법원법 개정이라든지 굵직한 예. 걸 많이 했죠.
예. 그래요? 시켜주면 한다? 기꺼이 한다?
아니, 당이 맡으라면은 뭐 그런.
근데 국민의힘에서 내놓을까요?
법사위원장이요?
예, 예.
사실 이게 개념상으로 보면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는 명분이 잘 성립이 안 돼요. 개념상으로 보면.
네,
무슨
네.
얘기냐면
예.
결국 다 투표거든요.
뭐 형식상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 국회법상 투표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임위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뭐
네.
원래부터 뭐 국민의힘 목 이런 건 없어요. 사실상.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상임위가 원래 야당 뭐 이런 거 없고 그때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협상을 해보고 필요하면 이제 투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예, 가져올 수 있는 상임위들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명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21대 국회 때 법사위가 안건을 처리하지 않아서 본회의를 무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동관 저희가 탄핵한다 그랬을 때. 그때 수두룩백백한 민생법안들 다 정지시킨 거거든요, 법사위에서.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고 의장까지 승인했던 본회의 일정을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법사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엄청 무리해가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분명히 저희가 경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사위 운영하면 22대 국회 때 법사위 못 가져간다. 지금 뭐 자기들이 이렇게 명분을 저희한테 충분히 줬고 운영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운영위를 열어달라고 7차례 저희가 요구했는데 다 거절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다음에도 우리가 운영위 하겠다. 그건 안 되죠. 운영위 아예 가동을 안 하는데 뭘.
그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 있잖아요.
네.
이제 부의까지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럼 이제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부의 표결을 하고 나면 이제 국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다 충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28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면 표결할 수 있어요. 물론 28일 날 본회의 때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돼 있고 28일 날 열리는지에 대해서도 협상이 아직 완결된 건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게
네.
뭐 28일이 되든 26일이든 하여간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돼서
네.
정부로 이송이 되면
네.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는 그 22대 국회로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사례가 없어서 네. 그 법리 해석을 좀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것도 좀 다시 검토는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급하게 좀 검토라는 거라서 약간 네. 틀릴 수 있다는 전제로 1차 검토라고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1차 검토 결과는 이제 21대 국회 때 처리한 법이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한 단계에서 이미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그렇죠.
돌려보내도 사실상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폐기 상태로 봐야 된다.
그래서 폐기된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1차 검토 결과는 나왔어요.
1차 검토 결과는. 네. 그러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도 그냥 또 날아가 버리는 것이 폐기돼 버리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네. 되겠네요. 아니 왜 여쭤보냐면 아까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여덟 번째 또 사망 사례가 또 발생했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걸 피하기 위해서 적어도 최수근 상병 특검법은 이걸 피하기 위해서 네. 무조건 5월 초에 한번 하고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텀이 15일밖에 없으니까
예.
5월 말에 한번 한다 해서 두 번 회기를 본회의를 열려고 노력했던 거거든요.
예예.
그래서 최수근 상병 특검법 어떻게든 21대 때 재입표결까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놨고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왔지만 네. 설마 이것까지 거부할 거냐 이런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받아들이면 아무 상관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네. 거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아까 네. 잠깐 전했는데 연금개혁 지금 결렬 선언이 어제 나왔는데 네.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왜 지금 결렬 선언까지 꼭 해야 되니 이런 또 지적이 청취자들 사이에서 나왔거든요.
글쎄요. 제가 사실은 그 정확한 내용을 속내 속사정까지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네.
이제 결렬 선언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 회복하기 어려운 차이점이 있다.
2%포인트 차이였다고.
예, 뭐 그런 것 같고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저희 아마 어제 우리 의원 김성주 책임을 맡고 계신 의원님인데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속사정은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저기 이태원 특별법 재표결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태원 특별법은 동의한 거기 때문에
죄송해요. 예. 제가 좀 잘못 이야기했는데 예. 최상병 컨디션
되게 안 좋아 보여요.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같은 경우
이게 사실은 지금 뭐 김웅 의원이나 또 말로는 또 찬성하겠다는 안철수 의원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원내 지도부에게 좀 주문하고 싶은 게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여당 쪽 인사들 만나라.
아, 만나라.
물 밑으로 오라도.
설득 좀 해라.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놓쳐선 안 되는 뉴스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슈.
이용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영구 휴전 협상이 결렬될 가운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국경 검문소를 장악했다는 이슈입니다.
지상전 들어간다.
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현재 시간 6일 저녁부터 사실 이스라엘군이 라파 국경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이 탱크와 군 차량을 세워두고 라파와 케렘 샬롬 검문소 인근 지역을 밤새 상당한 수준의 폭격을 퍼부었다는데요. 라파는 가자 주민 가운데 절반 이상인 약 100만 명 이상이 피란 중인 곳이고요. 이웃국과 이집트와도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서 피란민을 위한 이 국제사회의 구호물자가 반입되는 주요 통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간인 피해가 또 대량 발생하는 거 아닌가 우려가 좀 있는데
네.
근데 검문소를 장악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 7일인 어제 이스라엘군이 이 라파 검문소에 팔레스타인 쪽 구역을 장악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가자지구 당국도 대변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주둔으로 라파 검문소가 이날부로 일시 운영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도 못 나온다. 이렇게 또 장악을 했다고 봐야죠.
근데 이게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익명의 이스라엘 고위 인사를 취재한 이집트 소식통에 따르면 이 라파 관문의 이 모든 보안 작전을 7일 오전에 종료하기로 했고 또 라파 코앞 200m 앞까지 진격한 탱크도 그 자리에 멈춰서 더 이상 침공은 없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 또 다른 익명에 의하면 이번 공격은 1단계 군사 작전의 일환이라고 해서 또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었었잖아요.
예, 맞죠. 근데 이 휴전이 결렬이 됐는데 이게 휴전을 상황을 보는 입장차가 좀 있었습니다. 하마스가 이번 휴전을 가자에서 권력 유지를 위한 영구 휴전을 이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를 인질과 포로 교환을 위한 일시 휴전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하마스는 지난 6일 이 이집트와 카타르가 제안한 휴전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 휴전안을 보고 정색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휴전안 내용이 어땠는데요?
하마스가 동의한 휴전 방식은요. 42일씩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먼저 1단계 휴전 중에는 이스라엘 민간인 인질들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대부분 풀려나고 이스라엘군이 부분 철수하면서 주민들이 북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 휴전 중에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에서 대부분 철수하고요.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추가로 석방되는 대가로 이스라엘 군인 인질들이 이 석방이 되는데요.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인질 시신과 죄수가 교환이 되고요. 가자지구 재건 프로그램이 시작되며 가자에 대한 완전 봉쇄도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상 휴전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이 네. 안 받아들였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당 휴전안이 이스라엘이 동의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며 반발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휴전안에 동의한 것이 라파 공격을 방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었고요. 또 이번 휴전 합의가 종료되면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가자지구의 이스라엘 모든 병력의 전면 철수를 요구했던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이 전후 치안 통치권을 이스라엘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그렇죠. 미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라파 지상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네타냐후의 분명한 입장만 재확인됐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이 타들어갈 텐데요. 대선이 정확히 6개월 남은 이 시점에 미 전역 대학교에서 가자 전쟁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시위의 이 출발점이 된 뉴욕 콜롬비아 대와 제 모교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공식 졸업식을 취소를 했고요.
거기 모교예요?
네, 모교입니다. 네. 요즘 이 교장 선생님한테 맨날 메일 옵니다. 외부인들 학교 오지 말라고.
아, 그래요?
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정문들한테도 다 보내고
있어요. 네, 다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 시카고대 총장이 시위대가 자진 해산하지 않을 시에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키겠다고 선언하자 교수진과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연행 구금까지 감수하겠다고 맞서는 등 이 상황이 최악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더 격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렇죠. 이게 이제 대선판에 미치는 영향은 바이든 입장에서 더 안 좋아지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속이 타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신 건데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가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외신들은요 이번 라파 지상작전이 이스라엘의 협상용일 수도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공격 전날 네타냐후 총리실은 라파 작전 승인 사실을 알리면서 동시에 휴전 협상 실무팀을 이집트 카이로로 보냈기 때문에 이게 좀 휴전을 위한 이 약간 좀 협상을 위한 약간 좀 이 협상용 작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거면 다행인 거죠.
네, 그렇죠.
차라리 그거면 다행인데 이게 네. 정신 승리의 결과물이 아니기를 좀 바라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시 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네타냐고 이렇게 강경으로 내달리는 이유가 자신의 정권 기반 강화 차원이다. 이런 해석이 국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네타냐고는 귀등으로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용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